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의 만나로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아침,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입니다. 세계 문학가들이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극찬한 시도 시편 23편이라고 하지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시편 23편을 설교했고 또 시편 23편을 주제로 한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가진 깊이와 능력 때문입니다. 많은 설교 중에 하나가 아닌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절을 중심으로 시편 23편을 보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되는지 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받는 교육의 뿌리에는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인간이 본질이라는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적으로 흘러갑니다. 여기서 인본주의, 인간 중심이다라고 했을 때 그 인간은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인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세계관이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 중에 한 분을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강연 중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불가지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성경 중에서 특히 잠언은 읽어볼 만하다고 인생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서 잠언을 추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런 분들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그저 참고할 자료일 뿐인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만약에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중에서 취사선택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취하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귀만 즐겁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기에 그런 것에 그친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 있거나 교회 밖에 있거나 이런 분들은 세속적인 사람이고 인본주의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닌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는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삶이 신본주의입니다. 그렇다면 인본주의가 가져다준 폐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길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함께 3절을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라는 말에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소생시키기 이전의 상태가 있다. 즉 죽어있는 상태가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를 전제한다는 것이죠. 죄는 어디서 비롯되었습니까? 인본주의의 맥락과 똑같습니다. 내 힘으로 내 길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놓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인류의 최초의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 거기서 죄는 시작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영이 죽게 되었던 것이죠. 육체를 따라, 육신을 따라 살면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살수록 영혼은 더욱더 피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힘으로 하겠다는 아집을 버리고 하나님과 맞먹겠다는 교만을 버리고 이제는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삶의 주도권을 드리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또 소생시키신 하나님은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는 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영어로 보니까 for his name's sake로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목적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십니다. 구세주의 목적은 죽은 자를 살려서 더 이상 죽는 길이 아닌 살아나는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삼는 인생이 아니라면 다 불의한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길은 영혼 회복의 이전의 상태, 우리를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로 이끈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에 대해서 사단은 딴지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다 라고 몰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궁극적으로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가치를 따라 내 힘대로 내 판단대로 살다가 영혼이 죽게 되었다면 이제는 평안과 생명의 길을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위해 살아가려는 본성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의 목적,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의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의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의의 길을 따르는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삶은 부족함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2절에 나와 있죠. 푸른 풀밭에서 양식을 공급받고 쉴만한 물가에서 생수를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까? 양은 물이 흐르는 곳에서는 물을 못 마시기 때문입니다. 잔잔한 물가, 쉴만한 물가에서만 물을 마실 수 있는 양의 속성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간과 또 먹을 것만 제공되면 다 될까요? 잠시 한눈을 팔다가 맹수에 의한 것이든 지형적인 것이든 위험 속으로부터 건져내진다는 그런 확신이 없다면 불안에 떨고 두렵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은 24시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을 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눈앞에 닥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꼭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의의 길의 여정에 있다면 하나님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여정을 면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질병이라는 골짜기가, 경제난이라는 골짜기가, 실패라는 골짜기가 놓여있을 때 목자가 없는 양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술을 찾고 마약을 찾고 쾌락을 쫓는 이유는 그것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자기 앞에 놓인 너무나 두려운 상황을 애써 외면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없는 인생은 늘 불안하고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자가 있는 양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주의 막대기로 맹수가 나타나면 후려치시고 맹수들을 쫓아내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로 낭떠러지나 험한 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가이드를 해주시고 혹시라도 발을 헛디딘 양이 있다면 지팡이로 양의 목을 걸어서 끌어올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막대기로 대적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양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피할 곳이 아니라 통과해야 하는 곳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와 여러분을 안위해 주신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푸른 풀밭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의의 길을 따르는 삶은 흘러넘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4절과 5절에서 주는 3인칭이 아니라 2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2인칭으로 다시 번역을 해본다면 4절의 경우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라고 할 수가 있고, 5절은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당신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분이 아니라 제3자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인칭을 우리가 언제 사용합니까? 그와 내가 단 둘이 있을 때, 너와 나 사이에 있을 때 우리가 2인칭을 사용하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위기의 순간이 옵니다. 또 원수의 괴롭힘을 당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누구와 나만 남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나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인칭이 아니라 2인칭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위기의 순간과 5절에 원수와 직면하는 어려움의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수의 보는 눈앞에서 여러분을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온갖 계략을 꾸미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후손들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다닐 때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복직시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잔치상을 베푸시고 웃음 꽃피는 식탁의 대화를 사단이 지켜보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역전의 감격을 주시는 순간이요, 원수에게는 낙심케 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삼키려고 했는데 삼키기는커녕 하나님과 겸상하는 모습, 다정하게 오고 가는 대화로 즐겁고 환희에 찬 장면을 바라보며 마귀는 허탄함을 느끼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인간이라면 아마도 암에 걸리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름을 바르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는 표현이 있듯이 성령을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우리의 분량을 훨씬 넘어서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흘러넘치는 역전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며 웃음 꽃피는 잔치상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의의 길을 따르는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6절을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의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는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이제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 포인트는 이 구절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방황했던 탕자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회복을 경험한 뒤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집을 짓고 죄 속에 살지 않고 이제는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에서 살겠다고 했듯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는 선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 내 힘으로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편해지는 것을 따라가지요.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합니다. 내 육신을 만족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편안할지는 모르나 평안하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즉, 컨비니언트한 삶이긴 해도 피스풀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위해서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필립 켈러 목사님의 양과 목자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양은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시편 23편의 2절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약한 동물은 누울 수 없습니다. 눕는 것은 호랑이나 사자 같은 맹수입니다. 양주제에 어떻게 눕나요? 누웠다가 죽으려고요?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는요, 쳐다보고 뜁니다. 목표물을 보고 뛰는 거예요. 반대로 약한 동물은 뛰고 쳐다봐요.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아프리카 가젤이 소리가 나니까 후다닥 뛰더라고요. 일단 뛰기부터 해요. 그리고 왜 뛰었지 하고 쳐다봅니다. 걔네들은 한 마리가 뛰면 수천 마리가 같이 뛰어요. 그리고 뛰고 난 다음에 왜 뛰었는지를 보고 아무 일이 없으면 안도하고 다시 멈추지요. 여러분, 약한 동물은 이렇다고요.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은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표현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이 눕는데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이냐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연약해서 곳곳에 포식자들 때문에 그 두려움에 감히 눕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눕게 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 구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양같이 연약한 존재이고 나는 쓰러질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면 양인 내 주제에 사자같이 눕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3편 6절을 읽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천만인이 둘러진치는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평안입니다. 평안을 주시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요, 누울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은 여러분 언제 생기는지 아십니까? 내가 평안을 위해서 뛸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희생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릴 때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내 것을 지키려고 하고 편안을 추구한다면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편안을 추구하는 것은 불안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연세 많은 분들 중에 은퇴하시고 큰 집 사가지고 명절 때 자녀들, 손자들 하고 있겠다는 꿈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큰 집을 살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 큰 집을 유지하려면 또 유지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은퇴하고도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 모아야 되고 투자해야 되고 맨날 그렇게 머리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편하게 가져보십시오. 편안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함으로써 얻어지는 평안을 구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유산 안 남기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신 물질과 힘을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쓰겠다고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옮겨도 감사가 넘쳐납니다. 작은 집에 옮기니까 오히려 청소도 적게 하고 좋다는 거예요. 기쁨의 근거를 나의 편안함에서 찾지 않고 나의 작은 물질과 헌신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비전에서 찾게 되면 하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희생하겠다고 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뭘 지려고 하면 늘 고민되고 힘들어요. 그런데 주를 위해 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겠다고 마음 먹으면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잘 자는 분들이 있고요. 부러워할 것들이 다 있는데도 못 자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육신을 위한 편안, 컨비니언스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을 위해 뛰십시오. 그때 평안, 즉 피스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의 이름을 내겠다는 인본주의적 발상은 영혼을 피폐하게 합니다.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을 위해 의의 길을 쫓으십시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원수 앞에서 웃음꽃 피는 식탁의 대화로 이끄시고 성령으로 넘치도록 기름 부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편안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평안은 나를 위해서 살 때 오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 위해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편안이 아닌 평안을 추구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